역대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가 없는데, 야, 그 이유는 뭐 뻔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구원도 받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도 아니고 또 믿음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굳어져 있는 기독교인의 하나 일종의 상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된 상식이 잘못된 생각인데. 교회는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믿는 자가 취해야 될그 신앙적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자기 행동을 자꾸 돌아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으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죠. 살피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둠이다. 그걸 알면 되는데, 그런 인간됨의 어둠을 이제 생각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살아가는 건 몇몇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으려고 힘을 쓰는 그런 내 자신이 어둠인데 그런 나를 어둠으로 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꾸 이 잘못된 문제, 그걸 그 증거를 얘기한다면은 사람이 자기를 어둠으로 볼 시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성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나를 어둠으로 볼 안목이 없고 또 내가 어둠인 걸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악에게 붙들린 상태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성경입니다. 네, 성경이 그 취지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빛이 이제 어둠을 비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 요한복음의 1장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자,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의 빛을 빛으로 알지를 못하고 또 내가 어둠인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자기를 빛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결국 어둠이 착각이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착각이었고 또 지금의 기독교인의 이제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착각이고 또 유다 백성의 착각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그 빛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결국 또 그래요. 자기를 자꾸 이제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실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선한 행실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냐, 그렇게 자기를 멋대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선한 행실이 있고 또 믿음의 행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내가 어둠일 거야. 그것이 사탄에 붙들린 어떤 그 어둠의 특성이야. 그렇게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그 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행실을 선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선한 것,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선한 행실이 있으면 빛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제멋대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선한 행실이 있으니까 선하다, 이런 이제 판단인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그게 빛이, 그게 어둠이란 특성이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에요. 사람 부인한데 예수님은 어둠을 이제 어둠으로 빛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둠의 특성도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기를 어둠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한복음 그 1장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요한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그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이 와서 어둠을 비친다고 했으니까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너희는 어둠이다, 그겁니다. 너희는 어둠이다, 그 말이 이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줘야만이 빛에 대한 증언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둠인 걸 감추고서 빛을 얘기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빛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뭐 증언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어둠인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참된 전도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전도는 분명히 너희는 어둠이다, 이게 그것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시 그 요한복음 1장 뒤에 그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영접한 어둠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어둠인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둠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 예수를 빛으로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들 역시도 자기가 어둠 깨닫게 된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어둠이 자기 스스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빛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방식이나 인간의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차단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한 행실,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내가 어둠이랑 깊이 인식을 하고 어둠인 가운데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를 빛으로 영접하는 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게 성도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빛이 어둠이 비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빛이 어둠이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이 왔어요. 어둠 가운데 계세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는 것인데, 이제 본문 1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치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캄캄한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솔로몬이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세요. 그게 하나님의 그 임하신 방식인데, 이제 그걸 두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짙은 어두운 구름을 말합니다. 아주 짙은 어두운 구름, 그걸 빽빽한 구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캄캄한데, 이것도 짙은 구름 그 뜻이에요. 짙은 구름이다.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름에 대한 설명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름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그런 구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물도 함께 품고 있는 그런 구름이란 점에서 인간이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악한 자,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인간을 언약으로 지키시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임하셨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말 하는데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무려 뭔가 신앙생활한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 참된 것으로 인정되겠냐?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는 모든 거 엉터리예요. 그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또 바르게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얘기한 대로 바르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차곡차곡 우리가 하나님 이름 뿐이구나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다, 이 내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방식이 어둠, 빽빽한 그런 캄캄한데 이 방식은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구름 가운데,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영광이 있고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왜 캄캄한데 임하시는가, 이왕이면 좀 환한 빛 가운데에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캄캄한데 빽빽한 구름 그렇게 임하시는가, 이런 내막을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우리 멋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없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는 성경에 말한 하나님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만약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과 맞다면은 굳이 성경이 하나님 이렇다 알려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인간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는 하나님을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 알고 믿었다가 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유다처럼 너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게 믿어봐야 망하는 밖에 없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캄캄한데 계신다고 하는 것도 인간 생각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오 거룩한 분이신데 왜 캄캄한데 계시냐,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 생각이에요. 하나님 임하신다면은 찬란한 빛이 가득한 그런 그 환경을 임하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우리는 상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한번 그려봐라. 상상해 그려봐라 하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뭐 천국 보지 못했지만 한번 평소에 상상해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천국인지. 천국은 이런 거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천국입니까? 제가 그 챗GPT에게 천국을 그려봐라 했어요.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 그림 내용 설명할게요. 하늘에서 황금색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황금색 빛이 비치면서 그 공중에 날개를 쫙 핀 하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열이 있고, 그 땅에는 황금 기둥, 금으로 기둥 막 서 있고, 이제 나무들이 있고, 시냇물이 졸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챗GPT가 그린 천국. AI 천국. 지가 들어간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딱 그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뭐 그걸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뭐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어둠이 가득한 것으로 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해 그리는 건 지옥이에요. 사람 연상이 생각은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도 하나님을 캄캄한데 계시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2절부터 보면 그런 그 의심이 들거든요. 2절 가보십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 같습니까? 자, 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이제 거기 계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건축한 이 성전 여기 계십시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캄캄한데 이건 하는 게 안 어울립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어둡게. 거기 말고 내가 그 만든 이 금으로 장식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성전에 좀 와서 계세요. 그 뜻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이 거룩한 그 웅장한 성전에 어울린다. 그게 솔로몬 생각이고 그게 인간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했다. 그것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너희에게 축복을 준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할까 이 성전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3절에 오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겠습니까? 복이죠. 복을 받기 위해 성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저 성전이 우리에게 복을 줘. 그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요, 스스로 내가 어둠이라고 자처하면서 심판을 받으려고 진노하심에 그와 있으려고 하나님께 나와 서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런 미친 짓거리 합니까? 그 미친 짓거리거든요.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다, 나온다. 다들 복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맞단 말입니다,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이걸 통해서 성전을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을 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전, 그렇게 알고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같이 성전을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캄캄한 임하시는, 캄캄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것이에요. 성전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모른 것이죠. 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은 캄캄한데, 빽빽한 구름, 어두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천국이 뭡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그 구름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천국을 기대하냐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도 뭐 어떤 그 복도 성전은 모든 것들이 인간 생각과 안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정말 내 생각과 안 맞구나. 그걸 깊이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부딪힌 갈등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알고 내가 들었고 내가 배웠던 성경 그 하나님 그 믿음 이 천국에 안 맞는가? 도무지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제가 죄를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는 게 맞아요, 그것이. 그게 그 안에 그 오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밖에서 교회가 말하는 것들이 오류가 많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답을 얻은 게 뭔가 하면은, 아, 내가 나를 어둠으로 보지를 않았구나,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어둠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진노를 받을 자, 그렇게 내가 나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게 막힌 게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성경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은 왜 내가 어둠이야? 그겁니다. 왜 내가 어둠이야? 내가 왜 내가 죄인이냐? 그거예요. 그걸 인정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캄캄한데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캄캄 어둠이라겠습니다. 어둠에 하나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면은 그 성전은 어둠이 돼야 돼요. 어둠이에요, 그 성전은. 어둠을 단순히 빛이 없어서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간의 모든 그 생각, 행동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둠으로,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탄의 그 죄였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게 어둠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전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캄캄한 어두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마땅한 세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심판이 마땅한 세계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다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도 유다도 자기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보지를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만 생각했죠. 그게 그들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으로도 드러난 것이에요. 성전을 잘못 안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전 구조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그 성전을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면 돼요. 두 구역으로 어떻게 나누냐면은 성전 안과 그러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밖 이렇게 나누면 돼요. 간단해요. 그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어쨌든 성전 안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만.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속죄일 딱 하루 그때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이게 성전 아니고 그리고 성전 밖에는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고 여기에서 백성이 이제 바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그렇게 제사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제물을 태워 바치는 성전 밖의 일,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백성이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옵니다. 제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서 죽이고 태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제단의 일이 축복의 장소인가 아니면 심판의 장소인가 어느 쪽이냐는 것이에요. 심판 장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죽임을 당하는 제물은 백성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심판이 마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인간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로 제물 바치는 사람이 제물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안수예요. 레위기서 1장 보십시다. 평소 레위기 안 보죠? 뭐 재미가 있어야 보지.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 그렇구나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냥 내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합니다 지금. 그 지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물을 바치는 백성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라는 것이에요. 안수를 해라. 그 안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너는 나 대신이야 그 뜻입니다. 너는 나 대신이다. 그러면 제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대신 그 백성을 대신한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백성이 당해야 될 운명, 그 운명을 그 제물이 짊어진단 말입니다. 대신.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 누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냐. 안수함 그 사람 죽어나 그 뜻입니다. 안수함 그 사람 죽어야 한다. 죄로 인해서. 그걸 제물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 들고 백성이 죽어야 한다면 그걸 누가 제사 드리겠어 도망치지 그렇잖아요. 뭐 제사 조금 드리면 백성은 다 누가 남아 나게 냈습니까? 죽어 나갈 것인데 그래 재물을 대신해서 그 주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이를 살아, 네가 이런 자야. 그래서 제단에서 재물 바쳐지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그런데 사라 백성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축복을 받는 자리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와서 바칩니다. 이게 나의 정성입니다. 내 열심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그 표로 재물을 바쳐버린단 말입니다. 그 표로. 그리고 재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꾸 쌓여가지고 자기의 선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복을 받겠지. 그렇게 심판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유다였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열심을 보신다. 나의 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집을 팔아 은속계 바친다 할지라도 은속계라 했습니다. 딴 데 아니고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아요. 은속교회는 기쁘게 받겠죠. 얼씨구 나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만한 게 뭐 있어야 받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 헌금하고 뭐 하는 것을 내 정성으로 알고 자꾸 바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헛짓거리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음 망한다고 하는 것을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을 보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단에서 내가 안수한 재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 불이 태워지는 것, 번제 그런 것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예수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님 보면서 내가 받을 저주, 심판 대신 받으신 나의 저주 그걸 경험해야 돼요. 빼져 이렇게. 내가 이럴 자에 지나질 않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성도에게서 내 정성, 내 열심,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아니까. 내 걸 드러내면서 복을 기대해야 한다. 이게 성도에는 없어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가짜 믿음이 그런 게 나올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행하는 걸 믿음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제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는 장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 지성소는 어떤 장소 되겠습니까? 자기 심판을 안고 제단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성 들어갔을 때에는 인간을 대신해 죽은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궁휼이 베풀어지는 궁휼이 장소인단 말입니다. 성전 밖은 심판의 장소, 성전 안은 궁휼의 장소.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신발 빼버리고 하나님의 궁에 용서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 입맛에만의 용서만 빼먹겠다는 그런 심보죠. 그건 성도의 그런 그 시각,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신발을 경외해서 지성소 들어간다. 늘 그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유를 해야 돼 자기 심판을. 그래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나요.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궁휼, 자비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것을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한 십자가다. 그걸 위해서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취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가 다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내용 앞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근데 유독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뒤에 또 반복된단 말입니다. 앞에 말했는데 왜 또 반복을 할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람이 은이나 금 뭐 그 당시에 아주 값진 보화죠.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은, 금 그 비싼 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 때에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라고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만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복을 주는 신이야. 그렇게 상상하라고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만들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지를 않아요. 날 위해 만드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진노하지 않는, 나에 대한 심판이 없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상상해서 만든 형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구상을 하고 있어. 그게 어둠이야. 그런 것들을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계명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위해 신상 만들지 말고 토단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늘 죄에 대해 진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축복 뭐 그런 거 구하지 생각지 말고 너의 죄에 진노하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십자가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심판의 장소로 생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만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로 이제 내가 늘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교회는 성실히 나간다. 교회 일에 잘 참여한다.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을 관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 내가 나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신, 그걸 신앙생활 봤을 때 그런 신앙생활에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봐요. 진노가 아니라 복받을 자, 늘 복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그 속성을.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늘 진노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믿음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잘 해가지고 믿음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라 하겠는데 제가 하라고 하죠.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함정이 빠져요. 내가 내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주보 그림이 그 시간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해온 과거가 있고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가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때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로 그 시간 속에 빠져 있어요. 늘.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한해 공로로 차곡차곡 쌓여있고 사람들에게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쌓여갈 것이고 장차 행하는 것들도 잊을 수 없는 공로로 쌓여간단 말입니다. 그걸 내 시간에 늪, 막 시간 빠져 들어간 늪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내 역사, 내 과거, 내 현재, 내 모든 미래 이것은 죄로 인해 진노를 받는 게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역사일 뿐이에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의미 없어요. 공로로 인정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역사 속에 내가 살아온 모든 곳에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아온 역사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복을 받아야 돼. 그건 우상이란 것입니다. 우상. 근데 사람 자꾸 그런 자기의 시간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네, 모두가 다.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실감한다면 성경을 허투루 보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나를 화나게 한다. 이게 맞아요. 나를 화나게 한다. 화가 나는데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나라는 걸 아니까. 그래 화가 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노 받을 자. 그게 나라는 걸 도무지 반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나를 또 진노받을 자라니까 화가 또 나왔죠. 늘 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할 말이 없다. 나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유구무원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행하신 그 일만 의지하는 자라고 되어지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인간 자존심이라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지켜야 될 내 가치, 내 품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에 인간 자존심이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진노가 마땅한 사람이 무슨 가치,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자꾸 신앙 생활이 나를 지킨 자존심을 자꾸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나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자존심이 되는 것이고. 주일 지키고 자존심이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럴 때 신앙 생활 가지고 내 가치, 내 품위를 지키려고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죠, 그것은요. 제가 지난 그 금요일인가 이제 집에 그 가는데 현관문을 딱 그 들어갔는데 뒤에 빵 그래요. 놀래가지고 뒤를 보니까 제 그 아파트 현관 앞이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직각 다 있는데 거기에 차 둘이가 맞땅 마주친 거예요. 비킬 데가 없어요. 마주치면서 안 비끼죠 서로 이제. 그래 제가 또 이 엉뚱한 호기심이 생겨서 또 시계를 봤습니다. 언제까지 있나. 정확히 3분 40초. 그때까지 안 비끼는 겁니다. 빵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뒤차가 밀려있지 않습니까? 뒤에 운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뒤로 빼라. 내가 뺄게. 그래 뒤차가 빠지고 또 빠지고 해가지고 비끼가는데 참 그 자존심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비끼면 지는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심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요, 인간이 뭘 해도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진노 받을 똑같은 거랑 똑같은 것인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진노 받을 죄인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이 뭐 세상 빛을 심어주고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집을 치우고요. 죄인 역할 충실히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역할이에요. 거룩한 성인 그 역할이 아니에요. 좀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가 하나님 믿고 성실히 살았는데 뭐 죄인 역할 하라고? 싫다. 그게 오기입니다. 그것이. 그게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다 헛되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냥 사탄 유혹이 노라는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게 되어 있으면 캄캄한 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해 놓고 이것이 주님이 영원히 계실 거처, 처소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예배당 크게 뭐 화려하게 지어 놓고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와서 복 받으라. 자존심이죠. 구원은 내가 진노받을 인간이구나. 이걸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제적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해오던 모든 일 가치 없는 헛된 일임을 또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지적받을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지적되는 내가 진노말자로 인정이 되어진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뭔가 행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 행한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할게요.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합시다. 다 엉터리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뭔가 해봐요. 내가 행한 그 일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결국 믿음 있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믿어와 그렇게 행해왔고 근데 그 결과가 망한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신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기적이죠. 성경은요,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안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막기 위해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다? 그런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네가 알아들어? 그게 복이 있는 것이야. 그게 성경의 취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신 덕분이구나. 주님의 구원이 내게 시작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먹게 되어진다.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성도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인 주제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복받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어둠이 자기를 어둠으로 알게 되었다면 어둠의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아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내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었지?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성도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만 남아요. 감사만.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인간됨을 알게 되어지면 차곡차곡 쌓아온 내 것은 다 먼지가 되어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일만 남아요. 그게 성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일, 오직 그 일이 여러분 평생에 감사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실세, 실생, 실상 진노와 심판에 그걸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남기신 주의 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